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1월 30일 화요일 삼가 잊지 말고 신명기 4장 9절 2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와 같은 훈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의하다, 있다 라는 두 개의 동사는 위에 언급된 두 성경절의 첫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너희가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신 일과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주의하다라는 동사는 구약 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지키다, 감시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죄의 시작보다 성경에 먼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에게 맡겨주신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에 사용된 잊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기억력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언약의 의무에 대하여 소홀해지는 것을 주의하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자기 자신의 특별한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히브리인 동포들과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신명기 4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역사를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 집중해 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었는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한 직후에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들에 관하여 들어야 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 그들 자신이 그 일들에 대해 잊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그들이 가진 특별한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지 말아야 했다. 묵상. 요한일서 1장 1에서 3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묘사된 과정을 통해 사도 요한 또한 큰 축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적용.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침. 그들은 기념물을 만들어 그들의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녀들이 이 일에 관하여 물을 때에 전체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선하심과 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였다. 교회 증언 6권 364. 지금 이 순간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넘쳐서 찬양하리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모래 성도를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환하게 빛나는 하늘 보좌 주 예수 그곳에 계시네 택하신 주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마리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마도 달려가서 그분을 만지려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행하신 말씀입니다. 유대력으로는 하루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로 칭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해가 지면서 그 모인 그 집에서 세조개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 말씀이시죠.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그분이 마지막 그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후에 마치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하듯이 주님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왜 죽는지 아시죠? 왜 오늘 죽어야 되는지 아시죠?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십자가를 쓸 제 아들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분의 죽음을 지칭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은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신 그 이유는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자에게. 어떤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리고는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것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습니다. 안다는 것은요, 마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뭐 하기 위해서요? 알기 위해서,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죠. 근데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알아야 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뭐 합니까? 암기를 하지요. 암기한다는 것은 의학적인 표현으로 뭡니까?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기억 인자에 뇌세포에 각인시키는 것이에요.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즉 말하면 내가 안다 그거는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있을 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임하신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요. 하나님이신 영생이신 분 그분이 뭐 할 때 내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을 때 무슨 구원이라는 것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게 되면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임하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곧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걸 따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라는 걸 따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길 되신 통로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곧 바로 영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요? 자,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마지막 절인 20절, 21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거를 눈에 보이는 현현하는 분이 이 땅에 임하는 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물론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영적인 의미는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여 주옵소서. 이게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분이 오시고 내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던지신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암기를 하면 좋겠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죽으신 그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생명을 던지시기 그 전에 하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해서 아버지 오늘 제가 왜 죽는지 아시죠? 그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 요한복음 17장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좀 넘어가서요. 여러분들은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터치해 주셨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성경에서 깨달은 가장 큰 축복이며 저를 가장 감동해한 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단어,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듣기를 원하는 단어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요, 아니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가져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우쳐 주시고 난 후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국 사람은 이 의미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에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물론 처음 하나님을 칭할 때 전능하신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일신, 한 분, 오직 한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대만에서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대만에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어로 목사를 지칭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무스라고 불러요. 무스. 뭐 헤어무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스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목사 그런 겁니다. 선생님은 나오스라고 불러요. 뒤에다가 님자를 붙여주지 않아요. 사실 님자를 붙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만 붙여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만 붙여요. 뭐 영어로도 안 붙이잖아요. 영어도 그냥 영어로 패스터 하면 끝나는 거예요. 패스터님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존칭이에요. 무스, 목사 이 자체가 존칭이에요. 라오스, 선생 이 자체가 존칭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시각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님자를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어떤 하나요?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뜻이죠. 한 분. 그렇죠? 그런데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23절입니다.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뭐 하겠어요? 하나가 되었어. 자,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는 나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안을 나와 하나 됐니라고. 하나 됐니? 하나 됐니? 그게 바로 내 제 안입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라고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육체로만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 나의 하나.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누가요?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하나가 되란. 그 다음에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을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씀이 곧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자, 여러분 거기서 님자를 빼보십시다.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는 것이요? 나의 하나요. 나의 하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요. 나와 하나 되시니요. 결코 둘이 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이신 완전하신 하나님. 나와 하나 되시니요. 어찌하여 나를 분리시켜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생명 자체이신 그분과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셨어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상에서 나눠져 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요. 나의 하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게서 끼어서 버려버리는 것은 원래 하나 있던 내 손을 잘라서 버려버리면 둘이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되는. 원래 하나였는데 그 사건이 십자가상에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24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분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안입니다. 아버지 안.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영광을 그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그 영광을 아버지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그 영광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는 내게 주신다.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결국 우리를 어디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안에 있게 원래 주님께서 있었던 그곳 예수께서 있었던 그곳에 저와 여러분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생명을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이시던 분이 둘이로 나눠져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저희도 함께 다시 말은 여러분과 나도 왜 여러분과 나가 거기에 포함됩니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영광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 우리 함께 직접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입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무슨 문입니까? 마음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우리 문을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게 아버지 보좌에 옆에 함께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 아버지 보좌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 안에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나의 하나요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소원은, 우리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의 주님의 소원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면 뭘 바꿉니까? 소원이 간절하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소원이 간절하면 이름을 바꿔요. 때는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소원이 간절하니까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신다, 그 말 뜻이죠. 함께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차원의 세계죠. 서로 안에 있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쯤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죠?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아까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우리가 그런 표현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자, 보세요. 26절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죠.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분이 겟세마네로 가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결심하고 죽기로 결심하였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분리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와 이렇게 나눠지는 것, 분리되어 버리는 것,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다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도,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분리되더라도,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더라도 하나가 되는 것. 누구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분이 또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예리한 증언. 그들은 화이 부부의 수고는 만일 그들이 끊임없이 잘못을 정죄하고 죄를 견책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우리에게 짊어지도록 하셨으며 우리가 당신의 백성을 만나서 우리의 증언을 제시하여 비헌신적인 인물들의 추측과 시기를 좌절시키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될 때에는 사탄이 매우 강하게 시험을 몰고 올 것임을 나는 보게 되었다. 언제나 의문과 의심의 편에 서는 자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들의 의문을 제시하고 저들의 불신을 은근히 심어준다. 어떤 이들은 경건한 척하면서 매우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듯한 의문을 조심스럽게 흘린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만일 그것을 솔직하게 말했을 경우보다도 열 배나 더 강한 힘을 갖고 그릇된 이들을 강화하며 우리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임을 약화시킨다. 이 가련한 영혼들은 사탄에게 미혹되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만사가 잘 되어 나가고 있으며 자신들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있으며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비참한 형편에 빠져 있다. 그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미혹당했고 자기들은 옳다고 자만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증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명백한 취급과 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 영혼이 죄에 대한 충성스러운 견책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시험받은 이들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해주시오 라고 외친다.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참된 증인의 기별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는 결코 기만이 있을 수 없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뜨뜨미지근한 교회에 증거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진정한 위치와 관련하여 안일과 위험한 기만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일어서게 해야 한다. 만일 받아들인다면 이 증언은 행동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겸비케 하여 죄를 고백하도록 할 것이다. 참된 증인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과 더불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하나님의 백성은 저들의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회개하여 저들로 하여금 그토록 통탄스러운 가난과 눈먼과 곤고함과 두려운 기만 상태 가운데 빠지게 한 죄들을 벗어버려야만 한다. 나는 예리한 증언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함을 보았다. 이것만이 라오디기에 보내는 기별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잘못은 견책받아야 하고 죄는 죄라고 지적되어야 하며 죄악에 대해 즉각 결정적으로 대처함으로 백성인 우리에게서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러 싸움. 지난 26년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했던 사업에 대해 반대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이들 또한 우리의 증언을 깨트려 버리고자 하는 이들과 관련해서 내가 보게 된 것은 저들은 우리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주시지 않은 사업의 짐을 우리에게 매게 하신 하나님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다. 의문과 핑계를 일삼아 의심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한 이들, 절망시키려고 한 이들, 우리 사업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꺾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한 이들은 사악한 것을 추측하고 미묘하게 의심의 비난을 심고 우리에 대해 질투의 기회를 엿보았던 이들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간적 약점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는 그르고 자기들은 바르다는 결정적 증거로 당연시했다. 만일 그들이 우리를 해치는 데 사용할 만한 어떤 비슷한 것이라도 발견할 수 있으면 그들은 승리의 정신으로 그렇게 했으며 또한 잘못을 견책하고 죄를 정죄하는 우리 사업을 거칠고 독재적인 정신이라고 매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것을 우리의 고난의 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 비해 우리에게 더 힘든 과업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용기가 심하게 시련을 겪으며 이따금 우리의 사업에 우리를 임명하신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음을 겸손한 심령과 회개로 인정했다. 쓰라린 실망과 시련 후에 또다시 용기를 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고 인간적 약점에 밀려 우리의 믿음을 실망의 구름으로 가려버리고 하나님께 대해 적게 신뢰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 고대의 하나님의 종들도 가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망과 좌절로 고생했음을 나는 보게 되었다. 우리는 선량한 사람들 사이에 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나의 남편이 내 곁에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연합하여 분명한 증언을 제시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해치는 이가 다름 아닌 그라고 느꼈다. 그러나 이 짐을 그에게 지워주신 분은 주님이셨으며 그분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그를 견책하심으로 저들로 하여금 그 잘못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지점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중대한 사업을 위하여 부르신 이들은 언제나 불신과 의심을 받았다. 고대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갖고 백성에게로 나갔을 때 그들은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불필요하게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들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저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라실 만큼 심한 것으로 저들을 정죄하자 그를 정신나간 사람으로까지 여겼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복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두 길 중에 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무척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75세의 나이에 고향 하란을 떠날 때 롯은 삼촌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 때 그의 살림이 녹록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조카 롯도 그리 궁핍하지 않은 생활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롯은 분명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 훨씬 더 안락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커다란 시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이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 분리되어야 하는 희생입니다. 하란에서 누리고 있던 안정적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친척,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가야 할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의 연속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이 친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선택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카 롯 역시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창세기 10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곳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여러 친척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은 하란의 가족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홀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의 고향을 버리지 못했고 섬기던 우상도 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순례 생활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유일한 피붙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뻤겠습니까? 그렇게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과 롯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정착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늘어나는 가축들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살던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지 못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성지 여행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런 지역에서 양과 염소, 가축들을 길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물도 적고 가축들이 먹어야 할 푸른 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푸른 초장이 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량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막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들이 한꺼번에 풀을 넉넉히 뜯는다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푸른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라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고상하고 이타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입니다. 삼촌입니다. 그렇게 하면 롯이 속으로는 좀 언짢아도 드러내놓고 불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형제 사이에도 재산 분쟁이 벌어지면 살벌합니다. 한 푼이라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하여 혈안이 됩니다. 이럴 때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큰 사람, 윗어른이 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가 끝난 후 시골 어른이 얼마 남겨놓지 않고 돌아가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희 처가에는 딸 하나에 아들 셋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장 맏이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연년생 큰처남을 비롯해서 세 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집과 논, 밭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씩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을 자신이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누나의 그 이야기에 동생들도 동참을 해서 서로 먼저 다른 형제들이 선택하라고 양보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한 가족의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사람의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펼쳐진 애굽 땅 같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롯이 선택한 길은 죄인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보기 좋은 길이었지만 그 길은 끝내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 그리고 사위들에게 사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말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깊은 교훈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